예, 오늘은 우리가 선지서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부터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선지서를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선지자의 부르심이라든지, 이 선지서가 쓰여지는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사역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들의 사역의 그 내용들은 무엇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선지자를 먼저 잡고 선지서를 잡은 후에 각 책을 들어가는 게 너무나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선지자의 부르심이나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그 모든 선지자와 선지서와 선지자의 사역들이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미리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먼저 이해하는 게 우리하고도 지금 상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텐데, 일단은 중간중간 이제 부분적으로 성경 공부가 이제 갈 거예요. 오늘 요 내용 보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쫙 우리가 풀어지는데, 일단 시작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좀 먼저 볼 거예요. 근데 그게 부분적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결론하고 다 연결이 된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이 선지서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지서의 내용들을 먼저 서론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결론 내려지나도 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브리 성경으로 선지서를 분류해 보는 것하고 영어나 지금 한글 성경이 갖고 있는 선지서 분류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가 선지서로 여기지 않는 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후선지서에는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전선지서에 보면 누가 들어가 있냐면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뭐 이해를 하겠어요. 여호수아를 선지자로 보면 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사사기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선지서로 보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사사기나 사무엘상, 열왕기상도 사실 선지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에도 이게 선지서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쓰여진 책들이 사사기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다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다른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역사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 자기 백성들의 죄와 또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그 안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구원의 약속을 이제 주시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중보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뭐냐면 하나님 편의 변호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백성 편에서도 대언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 사역도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대하여 범죄하고 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편에서 고소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또 거기서 함께 온 것은 정죄하고 고소하고 심판을 선포한 걸로 끝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같이 주시는데, 어쨌든 하나님 편의 변호사, 또 백성들 편에서도 물론 중재와 간구를 했던 자, 이렇게 보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사기나 사무엘상, 열왕기상이 전부 다 이런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거기 보면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판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약속들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주로 중점이 그렇게 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서 요새 보잖아요. 사무엘서를 보면 끊임없는 사울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심지어 다윗의 죄까지 나와요. 근데 다윗이나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 역대기를 가보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관점이 달라요. 역대기는 이런 선지자적 관점이 아니라 거꾸로 제사장적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는 뭔가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약속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더 보여지고 이런 죄를 다루는 문제는 이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에 더 보여진다는 거죠. 더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선지서로 이 내용들을 히브리 성경은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선지서부터는 이제 우리랑 비슷해요. 후선지서에는 이제 대선지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파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지서에서 보는 것이 뭐가 빠져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하고 누가 빠졌을까요? 예, 다니엘이 빠졌어요. 예, 거기는 이제 선지서로 연결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대선지서로 보면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같아요. 번역 성경을 보면 이제 구분이 조금 다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뭐 다른 이유가 없고 더 두껍기 때문에 책이 장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서가 첫 번째예요.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66장이에요. 맞아요. 66권 성경하고 장수가 같아요. 예, 이사야서 66장,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나머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세워짐을 조금 볼 텐데, 먼저 거기 신명기 18장 18절하고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 있죠? 신명기 18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우리가 이 밖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을 이제 구약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예수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선지자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고 세워지느냐. 참 선지자라면 이 특징이 있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부르심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택하심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고 개인적인 택하심. 만약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말고도 다른 직분이 있었죠. 어떤 직분이 있었죠? 네, 왕하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왕하고 제사장은 처음에만 하나님의 특별하고 택하시는 이 개인적인 택하심으로 세워지지만 그 이후에는 족보를 따라가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 시작해서 누구 지파를 따라서 세워지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를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하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라는 족보로 이루어지지만 왕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수도 없이 바뀌죠. 막 지네들끼리 싸우고 막 죽이고 해서 바뀌는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통해 간다고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별하고 개인적인 택하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으세요. 즉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게 돼요.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에 의해서 말씀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부르심을 또 받냐 하면 그 성령님께 붙들려서 이들이 어디에 참여를 하게 되냐면 천국 공회에 참여를 하게 돼요. 이게 여호와의 회의라고 성경에 나와요. 카운슬. 이 하나님이 이 그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보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논하시는 곳이 그 카운슬이에요. 카운슬. 하나님의 공회라 그래요. 왜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딱 세자 옆에 두고 신하들 딱 앞에 두고 이렇게 보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사를 논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회로 부르셔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이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곳에까지 참여되는 것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개인적인 택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 천국 공회에 참여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른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선지자들의 부르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을 편에서도 언약 중보자 역할과 간구도 하고 대언도 하고 중보사역도 하게 하셨지만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같은 의미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그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제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모세를 따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알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을 품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선지자들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선지자들도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뭐였죠? Weeping Prophet.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슬픔을 마음을 그 마음을 품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에스겔을 저는 생각하면 이 옛날에 왜 에스겔 선지서 우리 이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그 이 정말 두루마리를 그 먹게 하셔서 이 뜻이 뭐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과 뜻으로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에다 담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마음으로 품지 않은 걸 전하지는 못하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이 고약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딱 생각나는 선지자 누구죠? 예? 요나. 비둘기 같은 요나. 말 안 듣는. 예, 그렇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는데 이 선지사역이라는 게 교회사역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이제 올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인데 어느 선지자들의 사역치고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역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다 이 자기 백성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망하여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누구 모습하고 닮아있죠?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사역을 했던 기간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꼬꾸라지고 막 그 말씀에서 그냥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교회라는 곳이 모든 사람이 다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는 정말 하나도 안 듣는 곳이 돼야 돼요. 예전에 우리 그 OPC가 나올 때도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을 가만히 보면 온 세상이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전혀 듣지는 않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망하여가는 그 모습이, 그래도 나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나오는 모습이 진짜 선지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가 많아지건 적어지건 이 교회가 문을 닫건 뭐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 말씀도 바꾸고 다 바꿔보자! 우리 망하겠다 이러다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망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복음 전하고 아무도 안 듣더라도 복음 전하다가 가자. 그 목적으로 우리 삶도 이 교회도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에스겔 선지자 때 이제 에스겔 선지 하나님이 그래요. 그들이 정말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냥 자기 이마를 막 들이받을 기세로 이 너에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의역한 거예요. 실제 구절은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다르지만, 내가 네 이마를 강철같이 해놨다. 걔네들이 이마를 들이밀고 나오면 다 가서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네 이마를 강철같이 해놨으니까 그냥 가서 내 말뜻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아니에요. 망해도 회개가 안 해요. 아담하고 똑같아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자로 임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생명나무가 가는 길을 막았는데도 아담과 이브는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죽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아무도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도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전해요. 아무로 안 들어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말씀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원리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 그래도 그거는 좀 생각해야 되고요. 이 선지자들의 부르심을 좀 살펴볼 텐데, 이것이 다 이제 나중에 복음하고 연결이 되고 교회가 예수님의 선지자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사도행전의 사건하고 다 연결이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앞에 서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택하심.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 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레미야를 택하셨다고요?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로 세울 것을,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울 것을 작정하셨다. 우리 개인적인 선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짓기도 전에 우리를 가지셨고 아셨고 사랑하셨고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우리 낳기도 전에. 그런 것처럼 선지자도 그렇게 부르셨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입에 두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열방을 심판하는 권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이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이 이 열방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해서 가서 진짜 심판을 막 휘두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위해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죄와 심판의 현실을.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 땅의 교회의 역할도 그거예요. 복음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날까지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이제 예레미야도 모세하고 똑같아요. 모세도 자기는 말에 능하지 않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말에 능하지 않아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말에 능한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선지자 사역은 말에 능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정말 이 어떤 능력이 많아서 어떤 이 뭐예요? 예? 그런 자들을 택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사역을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말도 못하고 부족하고 이런 자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거를 여기서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누구죠? 그 아모스? 이 농부였어요. 농부. 밭을 농사 짓다가 야, 하나님이 너 선지자라. 그러고 선지자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셨을 때 누구도 거들떠보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사렛 사람. 정말 이 가장 시골의 총구석에서 거지같이 사는 그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거지처럼 이삭이나 그 먹을 게 없어 따먹고 그 저기 제일 어울리기 싫어하는 저 더럽고 추악한 저 창녀들 세리들하고나 같이 먹고 마시고 아 그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선지자의 모습이 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자, 그렇게만 태어났지 솔직히 말하면 모세도 뭐 말에 능한 자도 아니었고 이런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모세였는데 모세도 사실 진짜 부르심을 받은 건 80세였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건. 그래서 떨기나무 속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그 양을 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를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전할 선지자로 세우시고요. 계속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세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제일 처음에 세워지는 자가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처럼 또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70장로들이에요. 70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고 모세 사역에 참여가 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그거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 왕국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 개인적이고 특별한 선택이었고요. 그들이 택함을 받을 만한 자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드러내려고 이런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부르심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을 부르시는 것과 다르고요. 제사장은 계보나 족보를 따라 레위지파에서 세워지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개인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족보를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 있었죠. 멜기세덱. 네, 멜기세덱.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세워졌다 그래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참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레위지파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 멜기세덱처럼 부르심을 받고 세워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택하심을 받는데 성령님의 특별한 치함을 받습니다.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냐 하면 성령에 붙들려지다, 성령이 임하다,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다, 성령으로 채워지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다,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는다. 구약에서는 성령님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의 신, The Spirit of the Lord, 여호와의 신. 그래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지자를 가르쳐서 성령의 사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실까요? 아니실까요? 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볼 텐데 어쨌든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언이라는 것은 prophecy,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거나 이제 썼다. 이 영어로 하면은 carried along by the spirit. 우리 그 세계인 성경 공부할 때 꼭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이제 말씀 사역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새 마음과 새 영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영을 가리키는 걸까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저와 여러분도 받았잖아요. 왜 새 마음 새 영이라고 할까요? 옛날에 있던 한려받지 못한 딱딱한 마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품게 되고요. 전하게 되고요. 그들의 기도도 바뀌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같은 뜻을 우리도 열망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회로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Council of the Lord.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빨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는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여호와의 회의, 나의 회의. 참 선지자들은 이렇게 내 회의에까지 참여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들은 성령님의 체험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내 회의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내 마음과 뜻을 그들은 품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회의로, 천국 공회로 불리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죠. 이제 그것이 알려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아들의 영을 받았고 뭐 다시 거듭났고 다 맞는데 이 참여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가 있는 곳에까지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죠.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소리죠.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그 성령님에 이끌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 있다는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 공회까지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도 맞다는 거죠. 성령님의 부으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의미예요. 천국 공회는 왕 대신 하나님이 신하된 천사들을 보위하고 나타나시는 왕의 보좌와 같은데 천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6장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께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공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서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과 그 입에 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망을 품고 그가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뭐였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열망으로 품고 나를 하나님 뜻 이루는데 써달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것까지 간다고요.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나님 공회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뜻을 알게 되는 체험을 갖지 못한 자는 뭐라고 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들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회의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그래서 변화된 덕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사역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소견을 가지고 자기 유익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사로이 말씀을 전하며 결국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들이 하는 말,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성령님의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된 적도 없는 그들의 메시지에는 오직 뭐만 있다고 하죠? 여기 보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죄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다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번성하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자기 소견을 따라 육체를 자랑해서 세상 복을 받게 하는 걸로 인도에 간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거짓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회의에까지 참여되는 것, 우리도 사실은 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앞으로 보겠지만 이러한 선지자의 부르심의 원형에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도 택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된 아들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었어요. 고난받기까지. 그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고 참여시키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한 몇몇 선지자들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거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이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거. 이제는 모두가 선지자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도 택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 천국 하나님 공회까지 참여되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진리 복음을 우리 입에 두고 세상에는 심판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세우고 더욱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가는 사역으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우리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이 선지자적인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봐야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 예. 옛날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삼일 이거를 역사서로
네, 역사서인데 네. 영어 성경엔 그런데 그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 밑에 영어 성경은 그게 없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게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또 우리의 뜻으로 품고 예수님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그리고 오늘 그동안 그 산재 장로님 그 장로님 미세스 크리스찬이 못 나오셨었는데 오늘 나오셨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네, 알려드립니다.